VOA 세계뉴스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과 양제츠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이 14일 이탈리아 수도 로마에서 회동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두 사람의 만남을 전했습니다. 두 사람이 회담에 나선 곳은 지난해 11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화상 정상회담 이후 처음입니다. 이탈리아 공영방송에 따르면 이날 두 사람의 회담은 로마 현지 시각으로 오후 7시 이후 종료됐습니다. 백악관은 설리번 보좌관이 이날 회담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의 여러 현안에 대해 논의했고, 여기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문제도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P통신이 익명의 미 정부 관리의 말을 인용해 최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강행하기 위해 중국에게 군사적 장비 사용을 포함한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고 전해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을지 주목됐지만, 백악관은 이번 성명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성명은 이어 두 사람이 양국의 소통 채널 개방 지속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관영 CCTV는 이날 두 사람의 회담 내용만 보도했을 뿐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러시아가 중국에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요청했다는 앞선 보도에 대해 즉각 부인했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의 러시아 지원 보도에 대한 질의에 대해 최근 미국은 악의적으로 중국을 겨냥한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자오 대변인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고 또 명확하다며 현 상황에서의 최우선순위는 긴장 상황을 고조시키기보다 외교적 사태 해결에 협력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웬디 소먼 미 국무부 부장관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의 연대를 경계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13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그러면서 침공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국이 러시아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중국은 매우 힘든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과 러시아는 베이징 올림픽 이전에 확실히 한층 가까워졌지만 동시에 중국은 주권 국가의 침공에 매우 불편해하고 있다는 점도 알고 있다고 셔먼 부장관은 덧붙였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그러면서 중국은 현 사태를 매우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을 것이라면서 이와 관련해 매우 힘든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서방국으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의 국가 부도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는 13일 미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게르기예바 총재는 방송에서 러시아의 채무 불이행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이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빚을 갚을 돈을 가지고 있지만 이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서방 국가들이 북한 제재로 인해 러시아 경제가 혹독한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러시아에서 극심한 경기 침체를 예상한다고 게오르기예바 총재는 밝혔습니다. 게오르기예바 총재는 다만 러시아의 이 같은 디폴트가 전 세계 금융위기를 유발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의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게르기예바 총재는 전 세계 은행에 러시아에 대한 위험 노출액이 1,200억 달러라면서 이는 무시할 수준은 아니지만 세계적으로 연결된 위험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IMF는 14일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경제가 올해 35%까지 위축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IMF는 이날 보고서에서 이라크와 레바논 등 다른 국가들의 전시 국내 총생산 데이터를 토대로 우크라이나의 올해 생산량이 25%에서 35%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병 상황을 악화시킬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HO는 13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지난 3일과 9일 사이 우크라이나와 주변국들에서 79만 건 이상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과 8천 명 이상의 사망이 보고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확산을 제한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통계 사이트 Our World in Data 집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민의 신종 코로나 백신 접종률은 34%에 불구하고 이웃 나라인 몰도바도 29%에 그치는 등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주변국의 백신 접종률이 현저히 낮은 상황입니다. 세계뉴스 오태성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5일 화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박동정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성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면서 중국도 공개 규탄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계속된 탄도미사일 발사 등이 역내의 가장 긴박한 도전이라고 지적하면서 한국의 새 정부와의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미 국방부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에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가끔 구름 많겠으나 모레 아침까지 평북 북부, 함경 북부 흐리고 북도는 눈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1도에서 4도, 낮 최고 기온은 2도에서 12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도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성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면서 중국도 공개 규탄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에 복귀하도록 중국이 영향력을 발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북핵 수석 대표가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13일 보도자료에서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지난 10일 미국 정부가 새로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체계 시험으로 결론 내린 북한의 지난달 26일과 지난 4일 탄도미사일 발사를 논의하기 위해 류샤오밍 중국 한반도 사무특별대표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성김 대표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이들 발사를 강하게 규탄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들 발사가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긴장을 점증시키는 길을 계속 가겠다는 북한의 의지를 보여주는 데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성김 대표는 중국과 미국이 영내 안정 보장에 대한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미국의 공개적 규탄에 동참해줄 것도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성김 대표는 중국이 북한의 불안정한 활동 중단과 대화 복귀를 촉구할 것을 독려했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한 진전을 이루기 위해 미국은 북한과의 외교에 여전히 열려있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고 프라이스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성김 대표와 류샤오밍 대표의 전화 협의는 지난해 7월과 10월 그리고 지난달 22일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BOA 뉴스 함자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계속된 탄도미사일 발사 등이 역내 가장 긴박한 도전이라고 지적하며 한국의 새 정부와의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미국 본토와 동맹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의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11일 북한 문제와 관련해 새로운 한국 정부와 앞으로 계속 협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의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거듭 축하하며 윤 당선인과 그의 정부와 일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We look forward to and we have congratulated President-elect Yoon Sung-yeol on his election. We look forward to
우리는 경제 협력, 두 나라 국민과의 긴밀한 관계를 비롯해 영내와 더욱 광범위한 국제 안보 문제 등에서 협력을 지속적으로 심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특히 동북아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프로그램보다 더욱 긴박한 도전은 없다며 우리는 한국과 양자 간 또 미한일 3자 간 긴밀하게 협력해왔으며 새로운 한국 정부와 앞으로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의 최근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 등이 긴장을 고조시키고 더욱 광범위한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decision to pursue these escalating tests, including these last two tests.
프라이스 대변인은 아직도 외교의 문은 열려 있다며 하지만 우리는 미국 본토와 일본과 한국을 포함한 우리 동맹국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정보와 감시, 정찰 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영내에서 탄도미사일 방어부 영역의 대비태세를 높이도록 지시했다는 점을 상기했습니다. 또한 재무부의 제재 권한을 언급하며 과거 북한의 불법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기술의 확산을 지원한 이들에게 책임을 물었다며 이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모든 이들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이런 권한을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날 김정은 위원장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장인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을 방문한 것과 관련한 ICBM 재개 가능성에 대해선 내가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엔 우리는 실질적이고 실현 가능하고 실용적인 외교에 집중하고 있으며 일본과 한국 등 인도태평양 동맹국들과 완전한 공조하에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포함해 북한과의 대화에 관여할 의향이 있으며 준비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관여 의사를 충분히 밝혔고 북한에 대해 적대적인 의도가 없음을 매우 분명히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관여를 희망하는지는 북한에 달렸다며 하지만 우리는 최근 관여보다는 추가 도발을 목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는 한국과 일본 등 동북아시아는 물론이고 유엔 내 동맹국들과 함께 북한의 이런 도발에 책임을 묻기 위한 적절한 행동을 취하기 위해 협력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이 북한은 물론 러시아에 대한 제재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선 대북 대러 제재를 포함해 국제 제재 체제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은 모든 책임 있는 국가들의 의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It is incumbent on all countries, all especially all responsible countries to fully implement the international sanctions regimes.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의 불법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프로그램이 미국의 안보 이익과 인도태평양의 동맹의 안보 이익은 물론 중국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모든 책임 있는 행위자는 제재를 시행할 의무가 있다면서 관련 제재가 북한의 프로그램을 억제하고 제한하며 수년에 걸친 유엔 안보리의 여러 결의에 대한 북한의 위반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고 프라이스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 국방부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에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도 필요할 경우 북한의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 국방부는 최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움직임을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은 북한의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갖는 우려에 관해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Because we believe it's important to call out the behavior that we've been seeing.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 정부가 이례적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보를 발표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지켜봤던 행동들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이어 우리가 내린 평가들에 대해선 더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이런 계속된 시험은 분명히 도발인 동시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ut clearly these continued tests are a provocation. They are a violation of UN Security Council.
커비 대변인은 북한이 개발하려는 능력의 종류에 대해 우리를 비롯한 많은 국가가 우려하고 있다면서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실험들을 공개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옳은 일이었다고 믿는다고 설명했습니다.
When we believe that information should be in the public, we're going to put it in the public.
앞서 북한은 최근 연달아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뒤 이를 정찰 위성 개발을 위한 시험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9일 지난 7일 북한의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정보와 감시 정찰 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영내 탄도미사일 방어병력의 대비태세를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10일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체계를 동원해 2월 26일과 3월 4일 탄도미사일 발사를 했다며 이는 향후 위성발사로 위장한 최대 사거리 실험을 하기 전에 일부 요소를 시험하려는 목적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미사일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한편 커비 대변인은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내린 조치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서해에서 정찰 자산 범위를 늘렸고 대비태세를 강화했다고 말했습니다. BUE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대북 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무기 부품 조달 행위에 조력한 러시아 국적자 2명과 러시아 회사 3곳이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올해 두 번째 독자 대북 제재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한 러시아인 2명과 러시아 회사 3곳을 제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명단에 오른 대상은 러시아 회사 아폴론 555와 이 회사의 디렉터인 알렉산드르 안드레예비치 가예보, 또 다른 러시아 회사 질M과 RK브리즈, 그리고 이 회사의 소유주 알렉산드르 알렉산드로비치 차소브니코프입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아폴론과 가예보가 지난 2018년 미국과 유엔 제재 대상인 북한 국적자 박광훈의 부품 조달 행위를 도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박광훈이 가명을 사용하고 아폴론의 직원 행세를 하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박광훈은 공급자들에게 해당 부품의 최종 사용처를 감출 수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또 다른 제재 대상인 질M과 차소브니코프 역시 박광훈의 부품 조달을 도운 혐의를 받았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들이 박광훈을 도운 것과 별도로 북한 선박에 러시아 항구 이용료를 지불하거나 북한 선박의 공해상 선박 간 환적 행위에 관여하는 등 다른 북한 정부 기관들의 물품 구매와 운송 행위에도 조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재 대상자들에겐 북한 정권과 연루된 개인과 기관 등을 제재하는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 136875가 적용됐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북한이 가장 최근인 3월 4일을 비롯해 올해 초부터 11차례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이번 조치가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이란 점도 분명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의 고조되는 탄도미사일 발사는 노골적인 국제법 위반이자 지역 안정과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여전히 외교에 전념하고 북한이 대화에 관여할 것을 촉구한다면서도 이 와중에도 우리는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을 제한하기 위해 기존 제재를 계속해서 이행하고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테러 금융범죄 담당 차관도 이날 보도자료에서 북한은 노골적으로 국제법을 위반하며 탄도미사일 발사를 계속하고 있고 이는 국제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조치는 불법 탄도미사일 체계를 위한 북한의 부품 조달을 돕는 러시아 기반 개인과 기관들을 겨냥함으로써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북한이 외교적 경로로 돌아가도록 압박하고 대량 살상무기와 미사일 추구를 포기하도록 계속해서 기존 제재를 이행하고 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정부 고위관리는 전날인 10일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이 최근 두 차례 실시한 탄도미사일 시험에서 새로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체계를 활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날 재무부가 신규 제재를 내놓을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미국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독자 제재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조치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에서 활동 중인 북한 국적자 6명과 러시아인 1명, 러시아 회사 1곳이 재무부의 특별 지정 제재 대상 목록에 올랐습니다. 또 이보다 앞선 지난해 12월에는 리영길 북한 국방상과 중앙검찰소 등이 인권 침해를 이유로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미한 군 당국은 북한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성능시험을 위한 추가 발사를 준비하는 징후를 포착하고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이 4년 전 폭파했던 풍계리 핵실험장을 복구하는 움직임도 포착해 한반도 정세의 긴장이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현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시기를 예단하긴 어렵지만 미한 정보당국은 북한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추가 발사 가능성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확고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한은 북한이 이르면 이번 주 초반 신형 ICBM 추가 시험 발사를 하기 위해 준비 중인 징후를 포착하고 정밀 감시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당국은 날씨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긴 하지만 북한이 당장이라도 ICBM을 쏘아 올릴 태세로 발사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고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추적 전문 웹사이트 플라이트 레이더 24 등에 따르면 14일 오전 미 공군의 주력 통신 감청 정찰기 리벳 조인트가 한국 서해와 수도권 일대 강원도 상공에서 비행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또 주한 미 공군이 운용하는 대북 감청 임무에 특화된 정찰기 가드레일도 이날 오전 출격해 서해와 수도권, 강원도 상공 등지를 비행했습니다. 미 한은 북한이 앞서 신형 ICBM을 두 차례 발사한 장소인 평양 등을 중심으로 미사일 동향을 정밀 감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사회 분위기가 매우 예민하고 긴장된 상황에서 도발을 멈추고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 정부사나 국제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은 최근 단거리 미사일 같은 저강도 도발과 핵실험과 ICBM 시험 발사 같은 전략 도발 사이에 이른바 회색지대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며 그 일환으로 정찰위성 개발을 명분으로 한 장거리 로켓 발사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중거리 미사일 SLBM의 발사 혹은 ICBM 엔진을 활용한 로켓 발사, 통일 핵실험장 복구 이런 것들이 이제 회색지대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 따라서 ICBM급 엔진을 활용한 인공위성 발사는 조만간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북한은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 평양 인근 순항 비행장에서 신형 ICBM 화성 17형의 성능 시험을 위한 시험 발사를 감행했습니다. 당초 미한 당국은 이 미사일의 사거리와 고도 등 재원을 근거로 ICBM보다 사거리가 짧은 준중거리 탄도미사일로 평가했다가 이후 정밀 분석을 통해 화성 17형의 동체를 이용한 성능 시험을 진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공개했습니다. 미국은 추가적인 독자 제재까지 나서며 북한이 더 이상 도발하지 말라는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서해 위성 발사장 등을 시찰한 행보는 정찰 위성 개발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라며 북한이 실제 화성 17형에 실어 정찰 위성을 쏘고 나서도 이를 신형 ICBM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북한이 핵무력 강화와 핵 보유국 지위 인정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으로 가는 과정에서 미국의 반응을 역이용하려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은 분명히 쏠 겁니다. 쏘고 나서 ICBM은 아니다라고 극구 부인을 하겠죠. 근데 그럼에도 한미가 또 국제사회가 이걸 ICBM으로 규정하고 모라토리움 파기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제재를 추가 부과하기 위한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북한은 자신들은 모라토리움을 파기할 생각이 아니었는데 미국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럼 파기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미중 전략경쟁 격화 속에서 북한은 ICBM을 쏘더라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유엔 차원의 추가 제재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신 센터장은 북한이 핵실험과 ICBM 발사 유예, 즉 모라토리엄을 깨는 도발을 하는 과정에서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놓고 신냉전적인 갈등 구도를 드러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같은 경우에는 한미 간의 대북 공조는 더욱더 긴밀하게 잘 이루어질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미중 전략 경쟁이 치열해지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신냉전 기류까지도 흐르고 있기 때문에 북한 비핵화 국제 공조가 얼마나 잘 될 것인가는 물음표라고 볼 수 있고 그럼에도 미국 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미국의 독자 제재를 한층 더 강화하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국제사회를 끌고 가려 할 가능성은 있는 거죠.
한국 군 당국은 또 북한이 지난 2018년 스스로 폭파했던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 핵실험장의 갱도 중 일부를 복구하는 움직임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2018년 당시 2번과 3번, 4번 갱도를 폭파했습니다. 1번 갱도는 폭파하지 않았는데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많이 무너져 이미 없앴다는 게 북한 측의 설명이었습니다. 북한의 1차 핵실험은 1번 갱도에서 2차에서 6차 실험은 2번 갱도에서 실시됐습니다. 따라서 복구하고 있는 갱도는 3번과 4번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군 당국은 북한이 1번과 2번 갱도는 당장 복구가 어렵지만 3번과 4번 갱도는 다시 보완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북한이 이미 6차례 핵실험을 한 만큼 조기에 추가 핵실험을 해야 할 기술적 수요가 크진 않다며 또 하나의 대형 도발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대미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지금은 땅을 굴착해서 갱도를 복구하는 모습은 보이는 게 아니고 그걸 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보여지는데 결국은 이제 풍계리에서 이런 활동을 또 보여줌으로써 압박의 강도를 또 높일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북한의 핵실험 문제는 지금 당장 한다는 것은 아니고 북한이 도발해서 또 하나의 카드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뭐 이게 좀 맞는 얘기겠죠.
신범철 센터장은 북한이 지난 수년간 집중적으로 실험했던 단거리 탄도미사일 장착용의 전술핵 실험에 나설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주한미군이 최첨단 시스템이 장착된 신형 아파치 공격 헬기 24대의 실전 배치를 완료했습니다. 탐지와 공격 능력 등이 크게 향상된 신형 아파치 헬기의 실전 배치로 주한미군의 대북 억지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한국 배치에 강력하게 반발했던 신형 아파치 헬기 24대의 주한미군 배치 작업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라이언 도널드 주한미군 제2보병사단 공보국장은 11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우리는 아파치 헬기 마지막 인도분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가 운영하는 영상정보 배포 시스템은 10일 홈페이지에서 주한미군이 신형 아파치 헬기를 인도받는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날 한국 오산 공군기지에서 제2전투 항공연대 4공격 정찰대대 장병들이 신형 아파치 헬기의 최종 인도분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인도로 이 전투 항공여단은 24대의 신형 아파치 헬기를 획득해 기존 공격용 헬기를 대체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신 아파치 헬기가 미 본토를 제외하고 해외에 배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당초 예정보다 2주가량 늦게 이뤄졌습니다. 앞서 미 국방부 산하 아파치 헬기 프로젝트 관리국은 지난 1월 보도자료에서 2월 말까지 주한미군의 총 24대가 인도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도널드 공보국장은 지난 9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최신형 아파치의 주한미군 실전 배치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에 관해 이런 접근은 AH-64D에서 최신형인 AH-64-1호의 적절한 전환을 보정하기 위해 수행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배치된 신형 아파치 헬기는 치명성과 생존성, 성능, 기동성을 고려할 때 이전 세대 아파치 헬기보다 성능이 훨씬 우수합니다. 도널드 공보국장은 신형 아파치 헬기의 한반도 내 임무와 관련해 정보 수집과 함께 반응 시간과 작전 행동 공간 제공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신형 아파치 헬기가 연합군 지원을 위해 적군을 파괴하고 물리치며 지연시키거나 교란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최신형에는 적의 전차 움직임을 포착해 조종사의 공격 판단을 돕는 인식체계 결정 지원체계가 도입됐는데 이는 한국 육군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36대의 아파치 헬기에는 없는 기능입니다. 북한은 그동안 F-35A 스텔스 전투기의 한국 배치와 더불어 최신형 아파치 헬기의 주한미군 배치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달 3일 주한미군의 신형 아파치 헬기 배치에 대한 VOA의 보도를 인용해 미국이 새로운 전쟁 장비들을 계속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 이중 기준의 극치라면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집중적인 발로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유럽연합은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이 지난 수요일 진행된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것을 축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대변인은 11일 윤석열 후보의 당선과 새 정부 출범과 관련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밝히면서 우리는 유럽연합과 한국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국제적 도전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차기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같이 유럽과 세계가 어려운 시기에 핵심 전략적 파트너인 EU와 한국 간 강력한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더욱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북 접근법과 미한의 삼각공조 등 여러 사안에서 바이든 행정부와 일치된 입장을 보이면서 미한 동맹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국의 부당함에 대한 강경한 대응은 한국 내 반중 정서로 인해 오히려 윤 당선인의 지지율을 높일 수 있다는 조언도 나왔습니다. 11일 VOA 한국어 서비스의 워싱턴 톡 프로그램에 출연한 이성윤 미 터프츠 대학 교수와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안정책국장을 김영교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이성윤 교수님, 이번 한국의 대선 결과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Well, Winston Churchill once mused that democracy is the worst.
윈스턴 처칠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지금까지 시도된 다른 모든 정치 체제를 제외한다면 최악의 체제다라고 말이죠. 따라서 윤 당선인의 박빙 승리로 한국인들은 여러 후보들 중에서 그나마 거부감이 덜한 지도자를 선출했다고 위안을 삼을 것 같습니다. 윤 당선인은 이재명 후보와의 표차는 적지만 실제 그가 얻은 총 득표율은 퇴임을 앞둔 문 대통령이 2017년에 얻은 득표율보다는 상당히 높습니다. 5년 전 문 대통령이 받은 표보다 윤 후보는 300만 표를 더 받았습니다. 7.5%포인트 더 높은 것이죠. 윤 후보는 정부를 이끌 권한을 받은 겁니다. 물론 윤석열 정부가 직면하게 될 많은 국내외적 도전들이 있지만요.
스나이더 국장님, 이번 대선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Well, my thought was that the election really put the depth of South Korea's political division.
저는 이번 선거가 정말 많은 면에서 한국의 정치적 분열과 양극화의 깊이를 보여줬다고 생각했습니다. 선거는 매우 접전이었죠. 이것은 윤 당선인을 매우 흥미로운 위치에 있게 한다고 봅니다. 이 교수님 말처럼 두 후보 모두 실제 인기가 없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낮은 기대치로 인한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국회에서 거대 야당을 마주해야 할 상황에서 윤 당선인은 손을 내밀어 협상과 타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님, 당선 직후 윤 당선인이 가장 먼저 한 일 중 하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Well, more than anticipation, although that may be there, I prefer to emphasize that
예상했던 것 그 이상입니다. 물론 그럴 수는 있었겠지만요. 저는 그것이 존중을 보여준다는 점을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의 다른 문제들에 집중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하면 말이죠. 바이든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이 한국 대통령 당선인과 전화 통화 일정을 잡아야 한다는데 일치됐던 것 같습니다. 새 한국 정부와 좋은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중 하나로 말이죠.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해왔고 윤 당선인도 미한 동맹 공고화에 대해 말해왔습니다. 이성윤 교수님, 둘 사이에 교감이 있다고 보십니까?
I think from Washington's point of view, Mr. Yoon during the campaign, the president-elect.
미국 관점으로 볼 때 윤 당선인은 선거 유세 기간 동안 모든 것을 제대로 짚었습니다. 그는 미한 동맹에 활기를 불어넣고 싶다고 했습니다. 2018년 6월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첫 정상회담 후 중단됐던 연합훈련도 재개하길 원했습니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의 관점에서 이것은 윤 당선인을 좋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윤 당선인은 북한과 중국에 맞서고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관점에서 좋은 신호들이죠.
이성윤 교수님, 앞으로 미국과 한국이 북한 문제에 대해 더 일치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Well, I think the coming weeks and months will be rather turbulent because
앞으로 몇 주, 몇 달 동안 좀 격동적일 수 있습니다. 북한의 독재자가 무기 실험을 할 수 있는 추가적인 동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매우 도발적인 무기들, 이를테면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를 할 수 있습니다. 올해 4월은 김일성의 110세 생일이 있는 달입니다. 또 김정은이 권좌를 승계받은 지 1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죠. 김정은은 2012년 4월 11일 자신을 총비서로 추대했고 이틀 뒤인 13일에는 자기 자신을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올렸습니다. 2012년 4월 13일에는 외국 기자들을 초대한 상태에서 ICBM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큰 실패였기는 했지만요. 따라서 저는 이런 것들이 미국과 한국의 새 대통령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추가적인 동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그것들을 윤 대통령 탓으로 돌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북한이 어차피 했을 일에 대해서 말이죠. 김정은은 이것이 한국 새 정부의 적대 정책에 대한 방위 조치라고 말할 것입니다.
윤 당선인은 선거 때 북한과 대화에 열려 있지만 필요하다면 더 강한 입장을 취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님, 문재인 정부와 어떻게 다른 건가요? 또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Well, I do think that Yoon has a different posture from the Moon administration. I mean, all
윤석열 당선인의 입장은 문재인 정부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도전과 씨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은 외교와 억지력 사이의 영역에서 적절한 조합을 찾는 것을 수반합니다. 혼합돼야 하죠. 저는 윤 당선인이 문 대통령과 달리 외교적 요소보다는 억지력에 뚜렷하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매우 흥미로울 것입니다. 알다시피 북한은 미사일과 핵뿐 아니라 새로운 지도자를 시험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외교 정책의 중심에 인권이 있다고 강조해왔지만 문재인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에 신중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성윤 교수님,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분위기가 바뀔 것으로 보십니까?
Certainly hope so. I think Mr. Yoon has the opportunity to leave a real mark.
당연히 그러길 바랍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5년의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진정한 족적을 남길 기회가 있습니다. 북한의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논의를 정상화하려는 도덕적 용기를 북돋운다면 말이죠. 윤 대통령이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그것에 대해 말을 하면 됩니다. 김정은에게 끔찍한 정치범 수용소 해체를 촉구하는 것이죠. 놀랍게도 어떤 한국 대통령도 지금까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또 공공 외교에 참여하고 비정부 기구와 인권 운동가들에 대한 지속적인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탈북자들에 대한 정착금과 재정 지원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켜봐야 합니다. 북한은 보수 진영이든 진보 진영이든 한국 지도자를 길들이는 방법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문재인 정부 시절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 잡힌 행동을 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추가 사드 배치에 열려 있고 중국이 주시하고 있는 쿼드에도 지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성임 교수님, 윤석열 정부의 한중 관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China has been sanctioning, economically sanctioning South Korea for South Korea's deployment.
중국은 한국에 경제적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2016년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배치에 따른 것이죠. 윤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사드 포대 추가 배치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추가 사드 배치를 강행한다면 중국은 격렬히 항의할 것입니다. 한국에 대한 강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쪽으로 되돌아설 가능성도 큽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국 내 반중 감정이 만연하는 새로운 현상이 될 것입니다. 반미 감정이나 반미 시위 혹은 반일 시위와 달리 우리는 한국에서 반중 감정이 확산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수천 명 혹은 수만 명이 중국 대사관 앞에 모이는 형태 시위 같은 것인데 그런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윤 당선인이 이를 이용하거나 반중 경서의 불씨를 부채질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윤 당선인은 중국에 맞서야 하고 중국이 한국을 괴롭힌다고 여길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윤 당선인에게 유리할 겁니다. 중국에 대한 강경한 입장은 어쩌면 그의 지지율을 더 높일 겁니다.
스나이더 국장님, 중국과의 외교에서 관측된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이 윤석열 정부에서도 계속될까요?
That's a very interesting question because during the campaign, candidate Yoon did.
매우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선거 운동 기간 윤 후보가 사드 배치와 관련해 중국의 레드라인을 몇 번 밟았기 때문이죠. 저는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 일면 보도가 윤 당선인의 바이든 대통령과의 빠른 전화 통화에 우려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 보도는 어차피 다 알 수 있는 신호를 보낸 겁니다. 한국이 국익에 따라 행동하고 한쪽과 극적으로 일치되지 않길 기대한다는 신호였죠. 따라서 저는 중국이 불안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한국의 외교적 측면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조기 시험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스나이더 국장님, 제재에 대한 윤석열 당선인의 입장은 어떨까요?
Well, I anticipate that Yoon will support the sanctions regime and uphold it.
윤 당선인은 제재를 지지하고 유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국제사회와의 협력이라는 그의 넓은 관점 때문이죠. 국제사회는 북한의 계속된 실험에 매우 분명히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하고 말이죠. 따라서 이것이 미국과 한국이 직면한 도전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재와 관련해서는 더 이상 국제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죠. 이것은 윤 당선인과 바이든 대통령에게 더 긴밀히 협력해야 할 필요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성윤 교수와 스나이더 국장의 대담 들으셨습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치유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지난 9일 실시된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 야당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직면한 첫 도전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 될 전망입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 야당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윤 후보는 전체 투표의 48.56%, 1639만여 표를 얻어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윤 당선인은 선거일 다음날 서울의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당선 인사를 하면서 원칙 있는 대북 정책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되 남북 대화의 문은 언제든 열어둘 것입니다.
북한도 11일 관영 매체를 통해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보도했습니다.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남조선에서 3월 9일 진행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 야당인 국민의힘 후보 윤석열이 근소한 차이로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고 한 문장으로 전했습니다. 노동신문도 6면에 같은 내용을 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당선인이 곧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도발에 직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미 지난해 1월 8차 노동당 대회에서 군사용 정찰위성 극초음속 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능력 제고 등을 지시했습니다. 이어 12월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도 국가 방위력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올 1월에 단거리, 중거리 순항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 등 7차례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또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끝나자 2월 25일과 3월 5일 정찰위성을 명분으로 중거리 미사일을 고각 발사했습니다. 미국과 한국군 당국은 북한이 발사한 두 발의 탄도미사일이 단순한 중거리 미사일이 아니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스템을 시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위관리는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가장한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 시험발사를 앞두고 성능을 시험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발사하려는 신형 ICBM을 화성 17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20년 노동당 창건일 열병식에서 길이 24에서 26m, 무게 100톤의 화성 17형 ICBM을 공개했지만 아직 시험 발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북한에서는 정찰위성을 명분으로 ICBM을 발사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3월 9일 평양의 국가우주개발국을 시찰하면서 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방송입니다.
5개년 계획 기간 내에 다량의 군사정찰위성을 태양동기급 궤도에 다각 배치하여
이어 김 위원장은 10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있는 서해위성 발사장을 방문해 정찰위성 발사에 대비해 시설을 확충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북한의 이런 움직임은 김일성 주석의 110주년 생일인 태양절을 전후해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겠다는 신호라고 미 해군 분석센터의 켄 고수 국장은 말했습니다.
April's a good time. There's nothing to hold North Korea back, extending the range of its tests from short range to medium to ICBM.
북한이 마지막으로 위성을 발사한 것은 2016년 2월 7일입니다. 당시 북한은 동창리 발사장에서 장거리 로켓을 서해상으로 발사해 인공위성 광명성 4호를 지구 궤도에 올렸습니다. 그러자 당시 한국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강력 규탄하고 2월 10일 개성공단을 폐쇄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도 북한의 로켓 발사를 규탄하는 성명과 대북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북한이 또다시 ICBM을 발사할 경우 위기 국면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우선 정찰위성 발사는 탄두와 대기권 재진입 여부를 제외하고는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기술적으로 거의 같습니다. 따라서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일 뿐 아니라 북한이 2018년부터 자체적으로 유지해온 ICBM 발사 유예, 즉 모라토리움이 공식 파기된 것을 의미합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ICBM 발사 유예는 남북관계는 물론 미북관계의 안전판입니다. 이것이 파기될 경우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임기 내내 공을 들였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은 물론 미북 관계도 2018년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북한이 ICBM을 발사하더라도 유엔 안보리를 통해 이를 규탄하거나 제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북한은 지난 2일 열린 유엔 총회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국제사회 141개국이 결의안에 찬성한 가운데 북한과 벨라루스, 시리아, 러시아 등 5개국만 반대표를 던진 겁니다. 이를 통해 북한은 러시아를 확실한 우군으로 확보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ICBM을 발사해도 안보리가 이를 규탄하거나 제재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한국의 유명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말했습니다.
북한으로서는 지금 뭐 자기들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성하는 게 급선무기 때문에 기회를 100% 활용하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모든 관심을 쏟고 있고 북한이 도발을 한다고 해도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가 쉽지 않은 즉 러시아나 중국이 그런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있어서 적극적이 않을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남북 간의 긴장도 고조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북한이 4월에 정찰위성을 명분으로 ICBM을 발사할 경우 이 사건은 5월에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처를 상당히 강조해왔습니다. 윤 후보가 지난 1월 11일 기자들에게 밝힌 내용입니다.
핵을 탑재했다 그러면은 우리 수도권에 도달해서 대량 살상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분 이내입니다. 그 조짐이 보일 때 저희 우리 삼축체제의 가장 제일 앞에 있는 킬체인이라고 하는 이 선제 타격 밖에는
윤석열 후보는 또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막기 위해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자체 구매,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보면 5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초기 대북 정책은 주로 북한의 ICBM 위협 대처를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북한이 동창리에서 ICBM을 쏘게 된다고 그러면은 아마 현 정부도 또 차기 신정부도 북한에게 강경한 정책으로 선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러면 한반도 경세가 더 경색될 가능성이 커 보이네요.
최근의 동향은 북한이 ICBM 발사라는 레드라인, 즉 금지선에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과연 ICBM을 발사할지 이에 대해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 한국의 문재인 정부 그리고 새로 들어서는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한국 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가끔 구름 많겠으나 모레 아침까지 평북 북부, 함경 북부 그리고 비 또는 눈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1도에서 4도, 낮 최고 기온은 2도에서 12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도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구름 많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 낮 최고 기온 11도 예상됩니다. 남포 아침 최저 영하 1도, 낮 10도, 양덕 아침 영하 3도, 낮 11도, 신의주 아침 영하 1도, 낮 8도, 구성 아침 영하 1도, 낮 9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 구름 많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 낮 최고 기온 6도, 강계 아침 영하 4도, 낮 9도, 희천 아침 영하 2도, 낮 11도 예상됩니다. 황해도 오전 구름 많겠고 오후 흐리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 기온 영하 1도, 낮 10도, 개성 아침 영하 1도, 낮 12도, 사리원 아침 영하 2도, 낮 12도, 신계 아침 영하 1도, 낮 12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 오전 맑겠지만 오후 흐리고 한때 눈 내리겠습니다. 원산 아침 3도, 낮 10도, 장전 아침 4도, 낮 11도, 평강 아침 영하 2도, 낮 12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북도 오전 오후 흐리고 한때 비나 눈 내리겠습니다. 함흥 아침 0도, 낮 11도, 장진 아침 영하 8도, 낮 6도, 청진 아침 영하 1도, 낮 7도, 김책 아침 0도, 낮 8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 오전 구름 많고 오후 흐리고 한때 눈 내리겠습니다. 해산 아침 영하 5도, 낮 6도, 김영권 아침 영하 6도, 낮 7도, 삼지연 아침 영하 11도, 낮 2도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는 구름 많고 그리고 한때 비나 눈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고 동해 북부 먼바다는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전 오후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 먼바다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3월 15일 화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박동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언론인들이 극히 어렵고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고 미 국무부의 우즈라 제야 민간인 안전과 민주주의 인권 담당 차관은 말했습니다. 제야 차관은 최근 에스토니아 탈린에서 열린 국제언론자유회의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제야 차관이 언급한 언론인들의 위험한 환경은 곧 입증이 됐습니다. 지난 2월 10일 멕시코에서 지방관리들의 부정부패를 보도해온 언론인 헤베르 루페스 바스케스가 살해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독립적인 언론인들에 대한 검열과 위협, 구속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21개국 언론인들이 결성한 언론자유연대는 최근 홍콩과 중국 당국이 독립적인 언론을 공격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 2016년과 2021년 기간 중 전 세계 인구 85%가 언론자유가 후퇴하고 있음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것은 통계 수치가 아니고 엄청난 경고음이라고 말했습니다.
Press freedom is indispensable for keeping people informed, allowing them to hold their leaders accountable, and bringing to the surface critical issues that may otherwise not get public.
블링컨 국무장관은 언론 자유는 사람들이 소식을 알게 하고 정부를 책임감 있게 만들고 또 문제를 제기해 사람들의 주의를 끌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언론 자유가 없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알고 있다며 부정부패가 판치고 권력자가 권력을 남용하고 일반 사람들은 침묵을 지킨다고 말했습니다. 민주주의는 반드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언론 자유를 지켜야 한다고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말했습니다. 미국은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통해 언론인 보호 프로그램을 비롯한 여러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법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언론인들을 보호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새 계획에는 온라인에서 성적 차별과 성희롱에 대처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미국은 또 언론인들을 겨냥한 기술적 남용에도 대처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민주주의 수출 통제와 인권 계획을 통해 다른 국가들과 함께 언론인들과 다른 반대자들을 탄압하는 기술 확산에 대해 수출 통제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또 언론 자유에 대한 고위 패널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탄압 대상이 된 언론인 문제와 관련 대처 방안을 언론 자유연대 등에 조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우디 언론인 자말 카쇼기가 살해되자 미국은 제재 조치를 취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미국은 앞으로도 계속 정보 접근을 지원하고 전 세계적으로 언론 자유를 보호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실시간 변하는 국제 정세.
U.S. President Joe Biden promised Afghanistan's top leaders.
알쏭달쏭한 세상 뉴스.
But the rise of the Delta variant, which first emerged in India.
따라잡기 힘드시다고요? VOA가 마련한 뉴스 따라잡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뉴스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순서입니다.
네,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는
미국과 러시아 그 오랜 갈등의 역사부터
Over the past two decades, Russian President Vladimir
복잡복잡한 중동 정세까지
The parties to the 2015 Iran nuclear deal
뉴스 따라잡기 시간을 통해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쏙쏙 전달해드립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아침에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4차 회담이 잠정 중단됐습니다. 양측은 지난 3차 회담까지 벨라루스에서 만나 대면 회담을 했지만 이날은 화상으로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열린 회담은 수시간의 논의 끝에 사태 해결 돌파구 없이 마련 없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표단을 이끌고 있는 미하일로 포돌리아크 대통령실 고문은 이날 회담이 세부 그룹별 추가 작업 그리고 개별 정의의 명확화를 위해 기술적으로 잠시 중단됐으며 15일 회담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이번 4차 회담에 앞서 일부 긍정적인 견해도 내놨습니다. 포돌리아크 고문은 지난 주말 사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제안에 대해 주의 깊게 듣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날 트위터를 통해 양측 대표단이 평화와 휴전, 부대의 즉각적인 철수와 안전보장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여의에 포위된 우크라이나 항구 도시 마리우폴에서 첫 민간인 대피가 이루어졌습니다. 마리우폴 시위원회의 안드레이 램펠 대표는 이날 러시아가 검문소를 개방했고 이에 따라 자동차와 연료를 가지고 있는 민간인들이 마리우폴을 떠나 베르단스크로 향했다고 전했습니다. 램펠 대표는 개방 첫 2시간 만에 160대의 차량이 마리우폴을 빠져나갔다며 이후 더 많은 차량들이 빠져나갔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키릴로 티모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 차장은 다만 러시아 측이 마리우폴에 인도주의 물품을 지원하려는 접근은 막았다고 밝혔습니다. 마리우폴은 러시아의 침공 첫 주부터 러시아군에 포위되면서 수만 명의 민간인들이 음식과 식수 없이 대피소로 피해 있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현지 당국에 따르면 지금까지 마리우폴에서 목숨을 잃은 민간인은 2,500명에 달합니다. 유엔은 14일 지난달 24일부터 이달까지 러시아의 침공을 피해 우크라이나를 빠져나간 사람은 280만 명 이상이라고 밝혔는데 로이터통신은 이날 지난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피난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잭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안보보좌관과 양제츠 중국 공산당 정치권이 14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회동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두 사람의 만남을 전했습니다. 두 사람이 회담에 나선 것은 지난해 11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화상 정상회담 이후 처음입니다. 이탈리아 공영방송에 따르면 이날 두 사람의 회담은 로마 현지 시각으로 오후 7시 이후 종료됐습니다. 백악관은 설리번 보좌관이 이날 회담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의 여러 현안에 대해 논의했고 여기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문제도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P통신이 익명의 미 정부관리의 말을 인용해 최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강행하기 위해 중국에게 군사적 장비 사용을 포함한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고 전해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을지 주목됐지만 백악관은 성명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의 연대를 경계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13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과 러시아는 베이징 올림픽 이전에 확실히 한층 가까워졌지만 동시에 중국은 주권국가의 침공에 매우 불편해하고 있다는 점도 알고 있다고 셔먼 부장관은 덧붙였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그러면서 중국은 현 사태를 매우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을 것이라면서 이와 관해 매우 힘든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서방 측으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의 국가 부도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는 13일 미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방송에서 러시아의 채무 불이행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빚을 갚을 돈을 가지고 있지만 이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서방 국가들이 부과한 제재로 인해 러시아 경제가 혹독한 영향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서 러시아에서 극심한 경기 침체를 예상한다고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밝혔습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다만 러시아의 이 같은 디폴트가 전 세계 금융위기를 유발할 것으로 보이는 질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전 세계 은행의 러시아에 대한 위험 노출액이 1,200억 달러라면서 이는 무시할 수준은 아니지만 세계적으로 연결된 위험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세계 뉴스 오택성입니다. 3월 15일 VOA 새벽 방송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